지난 2019년도 4월 한국 강원도 고성 속초에서 벌어진 대형 산불이 있었습니다. 불이 난 시간을 한 저녁 7시쯤으로 추정하고 있었는데요. 한 불과 2시간 뒤인 저녁 9시에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될 만큼 산불이 엄청나게 크게 번졌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인력 그리고 또 장비가 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동원됩니다. 이때 투입된 소방대원 숫자만 한 9,3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한 번에 물 3,000리터를 실어 나눌 수 있는 헬기 14대, 그리고 소방차도 522대, 진화차도 한 162대까지 동원됐는데, 사실 그날 이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될 정도로 엄청난 이 화마 앞에서는 이 수많은 이 소방대원도 그 많은 장비도 사실 화마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유사하게 걷잡을 수 없는 죄의 불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활활 타오르면서 순식간에 영혼을 잠식해버리는 죄의 유혹을 잠재우려는 우리들의 시도는 마치 바가지로 푼 물을 몇번 끼얹어서 커다란 그 산불 화재를 끄려는 시도처럼 사실 아무런 소용도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왔던 것, 경험한 것, 기도하는 것다 동원해 봐도 도저히 죄에서 벗어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토록 강력하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 죄의 불길을 우리가 잡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힘을 가지고 도저히 끌수 없는 이 지옥의 불길 같은 죄의 유혹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강력하게 타오르는 이 죄의 세력을 멸하여 버리고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은혜 안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걷잡을 수 없이 활활 타오르며 그 기세가 전혀 꺾일 줄 모르고 커지는 화마라 해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에는 화마가 어느새 꺼지고 맙니다. 그리고 도저히 끌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불이 꺼지게 되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빗방울이 아니면 우리의 죄의 불씨를 잠재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는 사실 두 가지 경우로 우리가 사람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 현재 지금 자신이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나의 상태와 나의 영혼의 상태와 나를 공격하는 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거죠. 현재 신자가, 성도가 아무리 죄의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고 죄의 지배를 경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죄의 폭동적인 사건이지 우리의 영혼의 정상적인 질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의 지배를 당하고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내 자신이 죄에 패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죄와 싸울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꼭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거나 아니면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죄를 지었을 때만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저것은 죄지, 그건 누가 뭐래도 저건 죄지 하고 이미 알려진 일명 소문만 죄를 커다란 죄들만이 우리를 죄의 지배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라는 말 자체는 우리 스스로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마치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인 양 살아가는 그 태도입니다. 스스로 내 인생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 자신의 행복을 궁극적인 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솔직히 내 죄가 뭔지 난 여전히 잘 모르겠다. 내가 특별히 요즘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내가 죄의 집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은데요. 스스로 내 죄가 생각나지 않으면 억지로 그 죄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반대로 내 안에 지금 영적 생명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증거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한 자기 부인의 증거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감격과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사랑의 교통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크게 비난받을 일이 없고 성실하게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할지라도 제가 지금 질문했던 이런 질문들에 정직하게 그리고 정말 진솔하게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틀에 갇힌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즉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실상은 우리 영혼에는 아무런 유익도 없는 껍데기만 남은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영혼의 진정한 복은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죄의 문제와 싸울 수도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지금 내가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황의 경우예요. 근데 두 번째 경우, 내가 그럼 현재 죄의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각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겠죠. 이분들은 그나마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에게도 권면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여전히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거듭되는 죄에 빠져 있다면 또 우리의 신앙의 양심은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만일 죄를 짓는데 반대로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한다면 실상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이거나 아니면 양심과 영적인 감각이 이미 마비되었을 정도로 오랜 세월 동안 죄의 지배를 받아 마음이 돌처럼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신자입니다. 저는 오늘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신자의 경우에 한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다 라고 자신을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짓고 있는 죄로 인해서 내 양심이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그 괴로움에서 위로를 받는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내 영혼을 괴롭히고 있는 그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다시 한번 신령한 위로를 받는 길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시 죄를 범함으로써 잠시 머무는 육체적인 즐거움으로 내 양심의 그 고통을 오히려 죄의 육체적인 즐거움으로 달래는 두 가지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내가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환경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우리를 보고 아유 선생님 지금 간이 너무 안 좋으세요. 지금 간 상태가 매우 나쁩니다. 라고 한번 우리가 그렇게 의사 선생님한테만 이 진찰을 받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병원에 가서 우리가 그런 진찰을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왜 이렇게 간이 안 좋아졌지? 내가 음식을 뭐 잘못 먹었나? 내 지금 생활 습관이 이상한가? 내가 요즘 잠을 못 자서 좀 이 간이 안 좋아졌나? 내가 술도 안 마시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간이 나빠졌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면서 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내 어떤 생활의 습관부터 제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술도 끊고, 내가 하루에 뭐 담배도 뭐 한두 갑 폈던 사람이라면 이 간이 회복돼야 되니까 이거 이 담배도 줄이거나 끊을 것이고, 내가 평상시 즐겨 먹던 매운 거, 짠 거, 튀긴 거, 자극적인 거 이런 것도 좀 끊지 않겠습니까? 그런 진단을 받는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죄를 지을 환경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이렇게 질 나쁜 친구들하고 뭐 어울리는 자리에 나가지 않도록 필요하면 사실 사람 관계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면 교제하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가는 장소도 달라지게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쁜 환경에서도 계속해서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노래방에서 무릎 꿇고 회개할 가능성만큼 희박한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은 그대로 놔두고 내가 죄를 끊어버리겠다? 그건 자기 기만입니다. 나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려면 먼저 죄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환경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죄를 이길 힘을 얻게 하는 은혜의 방편을 구하고 그것을 실천할 환경에 자기 자신을 가까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어느 한의원 그 의사분이 자기를 찾아왔던 환자분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질병과 가까워집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몸이 안 좋으신 분일수록 자연으로 가까이 가잖아요. 도시에서 살던 분들이 산으로 가시고 시골로 가고 또 항상 이렇게 신발 신고 길을 걷던 분들이 맨발로 이 흙도 좀 걸어보고, 자연에서 멀어질수록 몸이 자꾸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영혼은 은혜로부터 멀어질수록 죄와 가까워진다. 인간의 몸이 자연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질병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은혜로부터 멀어질수록 오히려 병들고 죄와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멀어지거나 혹은 죄의 지배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삶의 환경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은혜의 지배의 교리를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죄가 이제는 결코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 따라와. 너 이렇게 살아가. 우리가 그렇게 죄에 휘둘려서 살아갈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극악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는 여전히 소멸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음부의 자리를 피고 지금 거기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어느 순간 자신의 죄의 지배당함을 깨닫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 마지막 끝은 너무 비참한 나의 결말이 내 인생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성령을 의지하며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은혜의 원리를 따라 주님 앞에 돌아갈 때 그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에는 그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의 죄의 지배로부터 그를 벗어나게 하고 결국 죄로부터 승리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 6장 14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신자에 대한 죄의 지배는 결코 절대적일 수 없다는 거죠. 신자의 경우 은혜에 대한 죄의 승리는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서 이 산불 난 것처럼 죄가 막 기승을 부리고 막 우리가 바가지로 물을 퍼가지고 막 이 죄의 불씨를 끄려고 하고 소방차가 와서 우리 영혼에 막 물을 주는 것처럼 물을 뿌리는 것처럼 이 막 헐헐 타오르는 이 죄의 불씨를 막 꺼보려고 해도 꺼지지 않을수록 죄의 지배가 강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죄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신자 안에 있는 은혜를 모두 소멸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종국에는 은혜가 죄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원리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안에 꺼진 줄만 알았던 은혜의 그 불씨가 오히려 죄의 불씨를 잠식시키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가 일어날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그 죄를 죽이실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사용하셔서 죄를 죽이는 일을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강력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에게 은혜의 도움이 주어질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죄 가운데 무너진 인생을 살고 있지만 주께서 나를 이대로 버려두지 않으시리라. 내가 지금 비록 너무나도 처참하게 죄에 또 넘어졌고 죄에 또 걸려 실패하였지만 주님은 이런 나를 또 붙잡아 주시고 붙드사 나를 일으켜 주셔서 결국에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근데 때로는 우리들도 이러한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까? 내가 봐도 정말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데 안 나하겠다고 또 그 짓 안 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결단해도 또다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석유 펌프 떠오르듯이 그 시커먼 죄가 계속 떠오르는데 정말 이런 나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믿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경건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용했던 익숙한 방법은 자신의 영혼을 타이르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영혼을 타이르고 자기의 영혼을 책망함으로써 의심과 반감은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강화시키며 나가는 거죠. 이와 같이 자기의 영혼을 타이르는 것은 경건의 실천을 위한 기술에 있어서 뛰어난 효능을 가진 우리의 믿음이 선배들이 자주 사용했던 아주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죄가 너무 커서 이제는 하나님도 나를 버리실 수밖에 없겠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사람은 절대 구원 안 하겠다 라고 자기 자신의 영혼의 비참한 상태를 혹시 느끼고 있진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아, 그것은 아무리 스스로 이 죄의 불씨를 꺼보려 해도 꺼지지 않는, 말 그대로 이 구제불능의 이 죄인을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죄로 말미암아 상실하고 살아갔던 나의 존재의 목적과 나의 창조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죠. 죄를 이길 수 있는 끊임없는 무한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읽으면서 제가 제일 제일 은혜 받았던 것은 어느 한 성에 그 fireplace에 불이 있는데 우리의 원수가 그 불을 끌려고 찬물로 계속해서 그 불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그 철로역정의 주인이었던 그 크리스찬이 이게 왜 불이 안 꺼지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성의 주인이 그를 그 fireplace 반대쪽으로 데려가거든요. 근데 한쪽에서 물을 붓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기름을 붓고 있으니까 이 불씨가 꺼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죄악이 우리의 은혜를 불씨를 꺼뜨리려고 얼마나 이 많은 죄악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 내 자신도 죄악에 걸려서 넘어져서 이제 모든 신앙생활은 다 끝났다라고 포기하게 될 만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러나 이 반대의 이면을 보면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결단코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여전히 함께 있어서 꺼지지 않는 그 은혜의 불씨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가 여전히 우리 안에 주어졌음을 기억하시며 죄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삶임을 깨닫고 죄와 싸워가며 은혜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로 인하여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달리사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헛되이 받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여전히 죄의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죄를 이겨나가며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시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며 조금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교제하며 기쁨과 또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